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해마다 9월 첫 주일에 시작하여서 대림절 전까지 지속되는 절기입니다. 창조절은 초교파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네, 무슨 소리였죠? 네, 초교파가 이 창조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자각하고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절기가 이 창조절기인 것입니다. 지난 2024년 6월달 기상청은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9.9%의 국민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후위기 중에 어떤 피해가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3.8%의 국민들이 폭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예상처럼 이번 여름에 더위가 대단했지요. 열대야가 무려 34일 동안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네, 이것은 이전 기록인 2018년 기록보다 8일이나 더 넘어서는 그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서가 되면은 기온이 선선해진다는 그 처서 매직도 없었어요. 기온이 시원해진 건 처서가 지나고 일주일 후부터였습니다. 기후가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요즘입니다. 어느 한참 무더웠던 여름날 제 지인이 길을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야. 뭔 소린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여름을 생각했을 때. 맞는 말이죠. 내년 여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벌써 걱정이 됩니다. 올해보다 더 더우면 더웠지 시원하진 않을 겁니다. 기후가 망가지고 있어요. 2020년 19명의 청소년들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일종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후에 그 기후 헌법소원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어린이들과 아기들까지 합류를 했지요. 지난 목요일날 29일에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정책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정부의 환경정책은 2018년 대비 그 환경오염을 대기가스를 35% 이상 줄인다라는 계획만 이야기했지 2050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걸 문제시 삼았고요. 그것은 결국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어서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새롭게 정책을 세워야 되고 세운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부디 좋은 정책이 세워져서 이 망가진 기후가 좀 회복을 얻고 또한 이 병들어가는 지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진행될 때 생물학자였던 최재천 교수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만한 귀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유행 전염병은 20세기에도 주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콜레라. 근데 그 주기가 거의 20년 주기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21세기가 들어서는 그 발생 주기 간격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코로나까지. 그런 것 같지요? 정말 자주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들의 서식지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온대지방이었는데 온대지방의 기온이 열대까지 올라가니까 열대지방에 살던 동물들이 온대지방까지 올라온 거죠. 그뿐 아니라 또 문제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지구 표면에서 이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1만 년 전에는 인류가 차지했던 지표면은 전체 지표면 중에 한 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그 퍼센트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96%.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이 지구 지표면의 96%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간들 생활권 밖에서 살아갔던 동물들이 인간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 속에서만 서식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옮겨오고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에게 옮겨지면서 전염병이 대유행하게 되고 그 발생 시기가 아주 짧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재천 교수는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인간이 개과천선해야 된다. 둘째, 백신 맞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연보호라는 생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사실 기후가 망가진 것은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가져 있음을 자각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과천선해야 됩니다. 개과, 잘못된 것을 고치고 천선, 선한 방향으로 삶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백신 맞고 나 혼자 생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연을 보호하는 게 결국엔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목수는 집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나무로 삶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없는 것을 만들기도 하지만 있는 것 중에 망가진 것을 고치는 사람이 또한 목수이기도 합니다. 삐그덕거리는 문을 고쳐서 잘 열리고 잘 닫히게 만들어지고 무거운 책으로 처진 책 선반을 다시 반듯하게 고쳐주는 사람이 목수이기도 합니다. 목수는 나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가벼워서 가구를 만들기 좋은 나무가 있고 튼튼하고 잘 뒤틀리지 않아서 배를 만들기 좋은 나무가 있고 하중을 잘 견뎌서 집 만들기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별의 성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고치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목수들은 나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요. 나무를 잘 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한옥 같은 집을 한번 허물면요. 거기에 많은 목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다 버리는 게 깔끔할 것 같잖아요. 목수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한옥에 들어간 목재들은요. 잘 모아서 옅어두었다가 쓸 때가 생기면 그것을 창고에서 꺼내서 다시 잘 다듬어서 그 안에 새로운 쓰임새와 생명을 부여합니다. 공생애를 살펴보면 목수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공생애에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사람들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 사회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버린 사람들, 세리, 창기, 병자, 이방인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 죄인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다. 라고 일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슷한 주제를 담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연이어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걸 귀하게 여겨.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걸 되찾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자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으로 담겨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버려진 것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귀한 그 버려진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그 되찾음을 함께 기뻐하자.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 목표였어요. 예수님은 그 목표 하나 가지고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버려진 사람들만큼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사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누가 사람을 버렸습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틀 안에 하나님과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가름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물론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먼저 제일 포함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일단 나는.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에서 살 수 없다란 말입니다. 사람답게. 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을, 성전을, 말씀을 너희들이 만든 틀 안에 가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만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그를 버리지 말아라. 그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사람을 그 어떤 명목을 세워서 버리지 않을 때 모두가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가시다가 뭘 눈여겨보십니까? 아마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전문 분야가 눈에 들어오겠죠. 조경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물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제 눈에 뭐가 들어올까요? 사람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길에 버려진 자전거들이에요. 너무 많은 자전거들이 사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들은 그래서 오래 방치된 자전거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놔요. 언제까지 이 자전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구청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날짜가 되면 자전거가 없어져요. 구청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폐기하고 그중에 괜찮은 것은 고쳐가지고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자전거를 대나무로 만들어 타는 사람입니다.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새롭게 보이죠? 자전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데요. 자전거가 사실은 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자전거를 만드는 제조 과정 가운데 그리고 자전거가 버려져 폐기될 때 적지 않은 환경오염이 일어납니다. 이래저래한 사연으로 하여튼 자전거를 만들어 타게 되었는데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요. 버려야 될 자전거는 없더라고요. 딱 버려진 자전거 보면 한 두세 군데 고치면 다시 탈 수 있는 자전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버려진 자전거만 보면요. 다 고쳐주고 싶어요. 저 어렵지도 않은데. 저 왜 버리지? 얼마든지 다시 탈 수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버려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두세 곳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그보다 훨씬 많이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고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지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망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옮겨가 살게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살인자인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놋 땅에 가서 살게 하셨죠. 또 세상에 죄가 아주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세상 지음을 후회하셨을 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홍수를 내리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나고 육지가 다시 생기자 그 육지에 올라가서 이 노아가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술 진탕 마시고 고중황태 된 거. 그때 노아는요 새로운 아담이었어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시 그러한 노아도 포기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부인을 팔아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부끄럽게. 야곱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족장 야곱은 어땠어요? 자기 혼자 성공하려고 가족을 속였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갔다가 그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음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고쳐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 일본 교토대 공과대학의 스티다 다카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과대학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토피에 걸렸는데 잘 낫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아프게 바라보면서 스티다 다카시 교수는 현대 문명의 뿌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깊게 생각해보니 현대 문명은 과도한 개발과 그 과도한 개발로 말미암은 자연 파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명이라는 인식에 이릅니다. 그 인식에 이르니까 더 이상 자기가 공학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자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농사꾼이 되어요. 유기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를. 그리고 그 건강한 먹거리들을 도시 사람들한테 유통시키는 생엽을 만들어요. 그 생엽 이름이 뭐냐면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 스치다 다카시 교수가 바라본 이 현대 문명이 쓰고 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여야 정말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뭐든지 쉽게 쓰고 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물건도 자연도 사람도 너무 쉽게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 속에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쉽게 쓰고 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형태, 물건이고 자연이고 사람이고 쉽게 쓰고 버리는 행태는 바꾸지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뭔가를 훔치고 사기를 치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귀히 여겨야 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게 죄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또한 잘못을 자꾸만 반복하고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쳐 쓰시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모범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구하고 고침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뭐든지 쉽게 버리고 쉽게 썼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태도야말로 나와 너를 구원하고 인간과 자연을 구원하는 개과천선이며 생태 백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감당하는 청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터전인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열이 펄펄 오르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울려나고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별 반성도 없이 새롭게 살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 쉽게 쓰고 쉽게 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간 자신도 어느 날 쉽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수많은 허물이 있고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고쳐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며 모범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모든 것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